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일 외교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 등 군사협력 논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어제 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약식 회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삼국 장관은 회의에서 러북 간 무기 거래 가능성 등 군사협력이 논의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영내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삼국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9회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오늘 밤 9시 중국 동부 도시인 항저우의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개막되었습니다. 오늘 개막식은 용소 숨치는 아시아를 주제로 2시간여 동안 항저우를 상징하는 연꽃으로 형성한 스타디움에서 레이저 불꽃놀이로 화려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1년 연기돼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엔 45개국 12,00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며 다음 달 8일까지 열립니다. 오늘 개막식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국 외교사절, 관중, 선수단 등 8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개막 장소를 비롯해 항저우 주요 도로 곳곳엔 중국 공안들이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펼쳤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위에는 이번 대회에 태국이 가장 많은 934명의 선수를 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887명, 한국 872명, 일본은 773명이 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화려하게 개막된 가운데 남북한 대표단이 이번 대회에 임하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상하이 모두 흰색 유니폼을 입은 한국 선수단은 오늘 16번째로 손을 흔들며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한국은 총 39개 종목에 선수 872명 등 모두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최윤 한국선수단장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0개를 확보해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5년 만에 국제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북한 선수단은 이날 개막식에서 흰색 상의에 푸른색 하의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17개 종목에 선수 185명을 파견한 북한은 일부 종목에서 우승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광혁 북한 선수단 대표는 어제 스포츠 전문 SNTV와의 인터뷰에서 이우신 중국에서 진행되는 19차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선수촌의 시설과 봉사 등 모든 사업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단에선 여러 종목을 생산 종목으로 정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며 역기, 유술, 권투를 비롯해 남녀 축구 종목들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를 이유로 2021년에 열린 2022 도쿄 하계 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로부터 작년 말까지 국제대회 출전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항저우에서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두 나라 관계는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와 한국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시 주석은 19회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항저우에서 한 총리를 만나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웃 국가로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며 고위급 교류 소통의 원활한 지속은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활동이 통제불능이 돼 우발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추거정 타이완 국방부장이 말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막다가 저녁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이 나무에 색을 입히고 있습니다. 물수제비가 만드는 강가의 파문처럼 나뭇잎에 달렸다가 떨어진 이슬의 파문처럼 조용하고 잔잔하게 또 영롱하게 세상이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평양 도심에는 언제쯤 노란 은행잎이 가득할까요? 금수산 모란봉, 나무향이 특별하다는 묘향산, 가을엔 홍화산으로 불린다는 칠보산을 물들일 단풍 소식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올해는 늦더위 때문에 단풍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지요. 하지만 또 올해 단풍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쁠 거라고 합니다. 이곳 미국은 뉴욕 등 북부 지역이 이제 조금씩 나뭇잎 색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10월 9일부터 닷새 정도가 뉴욕의 단풍이 최고로 예쁠 거랍니다. 자,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은 바람결에 물들어가는 단풍이 떠올려지는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선율에 윈드바의 맑은 소리가 여러분 마음에 가을을 담아드릴 겁니다.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3번 곡, 프랑크 브리프가 지휘한 컬럼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가 1888년에 작곡한 피아노곡 짐노페디. 오늘은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과 프랑크 브리프가 이끈 컬럼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목인 짐노페디는 그리스 말로 벌거벗은 소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대 시대 축제에서 청년들이 나체로 자신의 운동 기술이나 전투력을 뽐내면서 아폴로 신에게 바치는 춤을 췄다고 하는데요. 그것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짐노페디입니다. 음악의 진중함보다는 풍자나 해악을 담은 기발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던 에릭 사티. 가볍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흘려듣는 것 정도로만 충분하다는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아노곡 짐노페디였습니다. 짐노페디 1번은 느리고 비통하게라는 지시어가 있습니다. 2번은 느리고 슬프게, 3번은 느리고 장중하게 연주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치 집안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크게 눈에 도드라지지는 않는 가구처럼 그냥 조용하게 분위기를 자아내는 음악이라고 해서 평론가들은 에릭 사티 음악에 가구음악, 배경음악이라는 해석을 붙였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이번에는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의 1악장 모데라토를 듣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의 지휘자 마이스트라 옥사나 리니우시가 한국에서 한국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했는데요. 공연 레퍼토리로 선정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에 차이콥스키나 스트라빈스키 음악 세계의 유산이지 더 이상 러시아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작곡가의 음악 연주나 공연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주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마에스트라 옥사나 리니우, 이탈리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첫 여성 상임 지휘자고요. 볼로냐 시립극장의 첫 여성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145년 역사의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제1호 여성 지휘자고요. 2020년에 최고 여성 지휘자로 오페라 어워즈를 받는 등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금녀의 벽을 허물고 있는 지휘자로 유명합니다. 이번 한국으로의 초청 공연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함께 우크라이나 작곡가 예브게니 오르킨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위한 헌정곡 밤의 기도를 선보였습니다. 자,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18의 1악장 모데라토 듣습니다.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네덜란드의 지휘자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이끈 로열 콘체르트 헤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클래식 고전 음악과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 여행입니다. 이어지는 클래식 작품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헬 번호 622의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알렉산더 슈나이더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선지에 그리는 음악 세계에서 CODA, 코다는 곡이 끝나는 부분을 알리는 지시어입니다. 격정적인 연주를 더 빠르고 격하게 마무리하기도 하고요. 이미 끝나는 느낌의 그 차분함을 더 부드럽게 음이 사라지듯이 마무리하는 코다도 있습니다. 2019년 캐나다의 클로드 라롱드 감독이 만든 영화 코다는 노년의 피아니스트 헨리 콜과 젊은 여성 평론가 헨넨 모리슨이 음악적 교감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잔잔하고 깊이 있는 음악 영화입니다. 피아니스트 헨리, 아내의 죽음 이후 한동안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귀에 객석은 가득 찼고 인터뷰를 원하는 기자들도 몰려들지만 전에 없던 공포를 느끼고 실수도 한 헨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황해 합니다. 피아노에 검은 건반이 사라진 꿈을 꿉니다. 명품 피아노 제작을 축하하는 시연 행사에서 피아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한 여성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낭패를 볼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헨리는 다시 무대에 서고 싶지도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헨리의 매니저는 헨리가 도움받았다고 고백한 평론가 헬렌 모리슨을 찾습니다. 헨리는 줄리아드 음악학교를 다녔던 피아니스트 지망생이었고 헨리의 강의를 들었던 인연이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헨리에게 다가가 헨리의 상황을 공감하고 교감하며 헨리의 음악 인생을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젊은 여성 평론가와 피아노 거장의 인터뷰는 아주 자연스럽게 성사됐습니다. 주고받는 질문과 답이 아니라 음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듣는 교감의 시간이었습니다. 영화는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한낱 실수일 뿐이다 라는 니체의 말을 되짚은 헬렌의 목소리로 시작했고요.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는 헨리의 여정과 헬렌과의 인터뷰가 세계적인 음악 명소 또 아름다운 풍광의 자연을 배경으로 이어졌습니다. 헨리가 헬렌의 도움을 받아서 피아노를 쳤던 곳은 뉴욕 맨하튼의 스타인웨인 홀이었습니다. 보스턴 심포니 홀과 런던 로열 앨버트 홀, 이탈리아 토리노 왕립극장 등의 음악 명소가 등장하고요. 고릴라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옛날의 첫 피아노 선생님을 떠올린다는 헨리를 만나고 있는 헬렌의 장면은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촬영했고요.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서 인터뷰를 했던 곳은 맨하튼의 센트럴파크. 헨리가 인생을 반추하면서 선택한 여행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의 대자연이었습니다. 연주장과 풍광으로 이어지는 장면에 베토벤과 바흐, 쇼팽, 라흐마니노프, 슈베르트의 음악 등 20여 곡의 클래식 명곡이 이어졌습니다. 고뇌하는 예술가 헨리의 고독과 격정 그리고 쓸쓸함이 그려졌습니다. 영화는 헬렌의 공감과 지지로 다시 무대에서는 헨리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공연을 마치고 그를 찾아온 소년 팬에게 연주를 하기 전에 객석에 감사를 하는 피아니스트의 자세를 알려주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피아니스트 헨리 역의 영국 배우 패트릭 스튜어트, 음악평론가 헬렌 역의 미국 배우 케이티 홈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세르기 살루프가 영화 속 모든 피아노 곡을 연주했는데 영화에서 헬렌의 옛 피아니스트 남자친구 역을 맡아서 스위스의 어느 공연장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을 연주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자, 영화 코다의 여우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으로 이어드립니다. F단조, 작품 번호는 57, 열정이라는 부제가 있고요. 1악장 알레그로 아사이를 들어보실 겁니다. 배우 패트릭 스튜어트가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르위치를 헨리를 연기하는 모델로 삼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블라디미르 호르위치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1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클래식 고전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카프리치오 8개의 피아노 소품 B단조 작품 번호 76의 2번 곡을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카프리치오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활기차고 기교 있는 음악을 부르는 이탈리아 말입니다. 변덕, 공상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클래식 음악계에서 카프리치오는 16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음악을 대변하는 말로 당시 음악을 만들 때 꼭 대입해야 했던 규칙이나 관습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음악에 이 카프리치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프랑스 말로는 카프리스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한자어를 써서 기상곡이라고 합니다. 요한 세바찬 바흐의 파르치타 2번 곡이 대표적인 카프리치오 음악이고요. 니콜로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리스, 요하네스 브람스의 8개의 피아노 소품, 차이콥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스페인 기상곡, 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협주곡의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카프리치오, 리하르트 슈트라스의 오페라에도 카프리치오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 다른 작곡가의 카프리치오 형식의 작품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또 파가니니의 카프리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연주하는 악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음색을 또 감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 A단조, 오늘은 요요마의 첼로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정민이었습니다.